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7,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어주신 문이 어떤 문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뜻이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음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에는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혔다고 보죠. 하나님이 닫아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열고 닫을 권세가 있으므로 하루속히 이들 나라에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무한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주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실 때는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 10절에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십일조의 규례를 실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지 십일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하늘문을 열고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Throw open the blood gates of heaven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또 Throw open은 활짝 열다는 거예요. 반쯤 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다. 그리고 Flood Gates는 그 수문들이라는 거죠.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그 댐의 수문을 열듯이 이렇게 활짝 열어서 신실하게 11조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시려거든요. 11조 해보세요.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딱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냐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가난한지 왜 뭐가 잘 안 되는지 왜 그 내 실력은 많은 것 같은데 왜 내가 내 실력만큼 어떤 물질에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11조 안 해서 그래요. 11조 안 하는 사람의 가정, 그 개인은 뭐 직장도 변변치 않고 또 변변치 않고 뭐 이렇게 그냥 자기 노력으로 짭짭거리면서 사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건 뭐 인간이니까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유한 자는 천복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천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11조의 규례를 지키는 데서 온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신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신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교회에 드러내고 개인의 앞길에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소아시아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지역도 다 로마의 식민지, 로마 통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는 황제의 예배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했고 그 기간이 장장 30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을 이 개신교 기독교, 물론 로마가 구약의 시대부터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예수님 오신 후 1000년, 로마가 유럽 세계를 정복해서 다스린 때는 2000년의 세월을 다스렸습니다. 로마 그렇게 다스렸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개신교 핍박은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개신교를 황제 숭배 때문에 이 핍박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가 황제가 주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는 크리스천들은 완전히 멸하려고 했죠. 이런 무서운 박해가 계속되자 생명의 위협이 두려워서 교회를 등지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교도와 타협하는 교인들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핍박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 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의 도전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오늘 본문 9절에 언급한 대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임을 내세우는, 유대인임을 내세운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님도 잘 믿는 자라는 속임이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유대인이랑 내세우는 교만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유대인. 오늘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모태 신앙자라고 하는 유대인. 왕년에 내가 충성을 다했느니라고 말만 앞세우는 유대인, 40일 금식기도 했나라고 하는 유대인, 현대판 외식주의자 바리새인파 종교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의 해로서 사탄의 짓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회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짐작컨대 자기네들끼리 패거리를 만들고 교회의 부족한 면들, 약한 면을 거짓말로 잘못이라고 오도하고 원망하고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일삼으면서 교회의 힘을 빼고 성장을 가로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대인이라는 양의 탈을 쓴 사탄의 역사는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한 위기는 그 옛날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같은 로마의 황제가 가했던 외적 핍박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각 개인이 잘 먹고 편히 살고 여유만만한 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데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약속을 의심하고 그래서 내가 편하고 여유가 있고 편히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하나님의 도움 별로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뭐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뭐 애글복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뭐 안 해도 된다는 생각. 이 태도가 바로 위기입니다. 예수님을 직장이나 사업보다 뒷전에 세워둔 채 필요할 때만 찾는 바로 여기에 현대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면 정치적 혼란, 이념적 혼란, 경제적 위기, 사회적 혼란이 미치는 영향이 교회까지 위기를 몰고 오게 된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역사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못지않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라, 사탄의 회당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야 거짓말한 자들을 너희 중에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에 속한 몇몇을 완전히 복음의 능력에 굴복시켜서 교회의 발 앞에 절하게 해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게 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거짓말로 완벽하게 속이는 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굴복시키고 변화시키시고 회개시키심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증거하여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나니라. 여기에 증명한다는 거죠. 확증한다는 것은 증거한다, 증명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뭐 우리가 의롭고 믿음이 좋고 뭐 유대인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의인이 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죄를 짓고 있을 때, 한창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확증, 증명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증명하고 확증했다는 말씀이죠. 언제 그런 확증을 했나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증명을 하셨나요? 그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약할 때 그랬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였다.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였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그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세요. 이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고집스럽게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부모가 싫고 집이 싫어서 먼 타국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결국 가지고 갔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아사 상태에서 돼지 사료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맹하여 가는데 문득 이러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자 집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서 죽는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무성으로 써달라고 간청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도 사랑해서 집 나간 그 시간부터 오랫동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하고 정말 사랑하는 표시로 그 증거로 큰 잔치를 베풀어주죠.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주므로 아들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모든 이웃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사랑하는 증거는 제일 좋은 옷을 지어 입혔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발에 신을 신겼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즐겼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므로 그런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지금 이 위기의 시국에 우리 명성교회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없이 건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칭 장로라 하고 자칭 노예라 하고 자칭 총회장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정죄와 교권의 교만을 휘두르는 사탄 마귀의 무차별 공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명성교회 목사를 죽여버리고 우리 교회를 빼앗아가려고 뺏는 행위예요. 뺏어가려고 무서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무리를 패배시키시고 명성교 김 목사가 이기고 명성교회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해죠. 멀쩡한 교회를 뺏어가려고 고발한 것은 이건 날강도 아니에요. 죄 없는 목사를 법정에 끌어다가 죽여버리려고 한 목사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이게 사단의 피그리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사탄의 무리인 유대인들을 무릎 꿇어 절하게 함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기도록 하셨죠. 이것이 이긴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모든 사실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길 것입니다. 시인 하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하늘에 별이 있고 바다에는 진주가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하늘에 별도 있고 바다에 진주가 땅에 꽃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슴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별보다도 진주보다도 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교회에 새겨져 있고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말할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의 증거도 증거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는 증거는 더욱더 크고 확실하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생명을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인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요 너무나 확실하고 큽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증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믿게 하신 거죠.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믿으려도 믿어지지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믿어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혹 어떤 분이 하나님을 믿으려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믿으려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도저히 문이 꽉 막힌 것처럼 정신이 캄캄해가지고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캄캄한 사람들. 참 그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버린 증거일지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여러분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큰 증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 명성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예수님 몸을 해치는 거예요. 로마 군병처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회초리로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며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새로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 그야말로 신흥 종교 기독교가 크게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천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유대교 외에 새로운 기독교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 무리들을 없애야 유대교가 건전하고 존재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유대교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기독교를 말살해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박해의 선봉자가 됩니다. 어느 날 남획석에 있는 예수님 믿는 무리들인 교회를 잠멸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점 되었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던 강렬한 빛 때문에 그는 땅에 갑자기 엎드려지고 맙니다. 그때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거기에 속한 교인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핍박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고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깨닫게 된 진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행위는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이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행위는 직접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한 행위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가 진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서도 교회를 자기 유익거리로 삼고 자기가 주인인 양 좌지우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기장의 어느 교회 장로가요. 자기가 교회 주인이래.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 열쇠를 막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불어 있는 불어키 열쇠를 불어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목사님도 계신데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문을 잠가버리고 목사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면 네가 왜 이러냐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러는 무식하기까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서도 이런 자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제도가 있고 교회에 그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비방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주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체들도 예수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 몸에 붙은 가지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의 지체인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전에 가졌던 우리 성경에는 이 두 단어를 합해서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했죠. 보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교회를 자신의 피값 값으로 지불하고 사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일반 주택이나 빌딩은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들지만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자 새끼가 혼자 놀 때는 약하기 거지 없습니다. 약하기 거지 없어요. 그런데요, 새끼가 놀다가요, 위험에 노출될 때 어미가 보고 있다가요, 강렬한 힘을 발휘해서 새끼를 보호합니다. 새끼를 껴안습니다. 하물며 피로 사서 세우신 자신의 몸인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주님 보고 계실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교회를 방치하거나 교회를 버려두시거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양육하고 보호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친히 공격해서 싸우셔서 그 패거리를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아끼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 예수님과 우리와 우리 교회와의 맺은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는 무슨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거기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화목 제물이 되기까지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부어준 것은 그 핏방울은 바로 사랑의 핏방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과 맺어진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축복장이죠. 그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거기에 축복을 나열한 그 축복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다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순종, 청종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스럽게 듣고라는 거죠. 조심스럽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계 1등 가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복종해라.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우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고 곧바로 말씀이 맹하는 그 영역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해라. 존중사랑. 존중사랑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할까? 그렇게 사랑해라. 어떤 사랑? 존중사랑을 해라.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사랑해라.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존중함으로 사랑해라. 신명기 6장 5절과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2000년 작년에 해야 될 것을 올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종목 중에 금메달을 딴 종목이 있는데 그게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개인전, 단체전. 우리나라 양궁팀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응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청이 터져라고 힘을 다해서 응원하는 모습이 신문에 한 카드가 딱 났어요. 그거 보면 뭐 어떻게 응원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신문 한 카드 딱 봐도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한국 사람, 그 스탠드에 앉아 있었던 한국 사람 관중들을 목이 떠나갈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응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민족이니까. 우리나라 금메달 따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스탠드에 앉아 있었던 관중들을 분석하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 첫째 부류는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한국 사람들. 둘째는 다른 나라 상대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이 나라 저 나라도 아닌 게임 자체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관중을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부류는 마치 자기가 선수인 양, 마치 자기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막 손뼉을 치고 일어났다 앉았다가를 반복하면서 아주 열심히 목청에 핏줄이 다 쓰도록까지 마음을 다해서 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류는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열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와 아무런 관련과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부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은 어느 부류입니까? 예수님 편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 그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생명 바쳐 사랑해야 되고 존중심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본문 9절의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변함 없으신 그 주님이, 그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언급대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거짓으로, 외식으로 유대인의 옷을 입고 들어온 이 사탄의 교만한 무리들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므로 교회는 위기에 봉착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에 속한 몇몇을 완전히 복음의 능력에 굴복시켜서 교회 발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빌고 회개함으로 교회가 이기도록, 교회가 승리하도록 예수님이 친히 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싸우신 이 교회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적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회에 거대한 조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을 잘 안 들으면 예수님이 직접 났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언제 임할지 모르죠, 심판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개인의 삶과 심령을 살피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님의 심판 앞에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탄의 회를 완전히 이김으로, 패배시킴으로, 굴복시킴으로 교회가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책망을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이 증거를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죠. 너무너무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교회를 더욱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할까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맺어진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중심으로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과 거기에 계신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하되 말로만 아닙니다. 눈가림만 아닙니다. 외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존중심으로 사랑으로 살려가시고 섬깁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어떤 축복이라 합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과 토지소산과 강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우리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지만은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고 패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 중에서 메스트를 네게 주어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꼭 승리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